명기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에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지금 신명기에서 다루고 있는 여기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왕에 실패했던 것들입니다. 그 실패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주어진 기회, 가나안 입국에 대한 이 두 번째 기회를 실패치 않게 하기 위하여 옛 실패한 사건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뒤에 돌아와서 보면 무엇이 누가 잘못했는지 자명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일을 당할 때는 그리고 그것이 남에게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 일어날 때는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정당한 올바른 판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서 너무나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 25절에도 있었던 대로 25절엔 그 표현이 없습니다만 민수기의 표현을 빌어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가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셨는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6절 시작하는 대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하여 백성들을 권면하고 저들의 그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한 것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시작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그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야 할 근거로 제시해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없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자기 백성에 대한 애정, 틀림없는 보호자 되심을 확인시킬 때마다 근거로 삼는 것은 구약에서는 언제나 출애굽 사건입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것보다 더 큰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당하는 어떤 것도 뭐 외적의 침입을 당하든 뭐 무슨 재난을 당하든 그때 종되었을 때보다 낫거든요. 말하자면 기근이 들고 홍수가 나서 무슨 모든 농사를 망쳤다고 합시다. 그건 내가 가진 것을 망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없는 부모들이 거기에 대한 속상한 것을 이제 얘기할 때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가끔 이렇게 위로를 하죠.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없는 게 나아요.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뭐 애가 어떻게 속을 썩이는지 뭐 이렇게 나열하면 당신은 속 썩을 거라도 있잖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속 썩는 것도 복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기근이 있든지 홍수가 있든지 외적이 쳐들어왔든지 이미 자기 기업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불행이에요. 그거는 자기 소유가 있어서 생긴 재난이고, 그러나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런 고민할 필요 없죠. 그래서 행복해요? 아니죠. 그걸 가질 수 없는 입장이 있었잖아요. 종이었잖아요. 자기 재산, 자기 인생, 자기 소유, 자기 미래가 없던 데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나쁜 조건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드는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로 무슨 문제, 어떤 난관, 어떤 절망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꺼내신 하나님이 그것보다 난 지금의 이런 조건 하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왜 해결을 해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신약에 오면 이제 이거가 아닙니다. 신약에 오면 구약에서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아닙니다. 신약에 오면 뭐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보낸 너희 하나님 아버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 사건이 이미 그 내용을 예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일종의 그림자고 그 아들 예수를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으로 어떤 문제에 관한한이라 그래 안 그러죠? 이게 박동준 목사하고 얘기를 하고 들어왔더니 어순간 뭐 표현이 맞지 않아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걱정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갈보리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지금 모세 이때의 근거는 이거죠. 애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처럼 이제도 싸우실 것이다. 무엇이 걱정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대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문제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사람은 상식적이지 않고 제정신이지 않다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의 초점입니다. 죄에 관한 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지하며 완악하며 어리석습니다. 이건 정말 얼마나 간단한 문제입니까?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내신 하나님, 이 광야길을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이 자리는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도록 그들이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33절 이렇게 되죠.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놓고는 거기서 못 가겠다 그러는 겁니다. 못 가겠다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초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실패하는가? 죄인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진 죄성, 그 본성적 죄성은 합리적이지 않고 무슨 이런 판단에 근거한 무슨 객관성과 냉정한 논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한 경향인 것입니다. 죄는 한 경향입니다. 죄는 이 부패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으로 쏟아져 내려가는 경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흘러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흘러가냐? 그 죄성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 편일 리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일 리가 없다.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27절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의심을 해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어코 이제 죽이려고 아무리 사람 손에 죽이려고 바로를 치고 열 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이제 여기서 만두 속을 만들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번거롭게 뭐 하는 복수를 봤어요? 제일 좋은 벌은 뭐였죠? 만일 하나님의 편을 안 들 거면 내비두면 되는 거였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차이가 되는데요. 하여튼 우선 먼저 초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일 리가 없다. 이것이 어떻게 죄의 본성이냐면 첫 타락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한 경향입니다.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그 유혹할 때, 먼저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이 뭐예요? 저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그 공평하시지 않은 분. 자신의 유익과 명예와 지위를 위해 우리에게 최종적인 어떤 혜택은 안 주시려고 하는 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언제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맨 처음 무슨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이걸 넘어갈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조금만 지속이 되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일을 이따우로 하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못하셔? 그러다 좀 더 지나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날 갖고 노시는 것 같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기도도 말이죠.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기도가 뭐냐? 그냥 뭐예요? 이리가 와요 이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홍수가 나요. 그건 누가 한 소리죠? 늑대가 옵니다는 거짓말하는 소년의 얘기지만 아이고 홍수가 나요는 누가 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파도가 쳐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도대체 뭐가 걱정이냐? 이게 꾸중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최고의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죄의 본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섰을 때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일 리가 없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만든 우상에게 절하라 그럴 때 거부하고 이제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극렬한 풀무불에서 구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죠. 우리는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그 장렬한 무슨 대사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 무슨 셰익스피어의 연극의 대사를 외우는 것 같지. 그 말을 하는 것으로 이미 너무 뿌듯하고 장렬해요. 그렇게 살지를 않고 그 발언만 장렬해요. 그리고 대외적인 발언을 해놓고 돌아와서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판단 이렇게 보챈다 말이에요. 그렇게 멋지게 이렇게 무슨 무게를 싣고 발언하고 얼굴에 힘주는 대사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우리의 근거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닌가 보다. 언제나 이 생각하느라고 바쁜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묘하게도 그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아모리 사람들한테 몰고 왔다.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하고 나자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한번 의심을 하니까 의심할 만한 것들이 너무 세상에 많은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손길입니다나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센 것도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역사와 세상이 좌우되는 것 아닙니다. 근데 한번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닌가 봐. 하나님은 아무래도 이번 일에는 좀 어디 출장 가셨나 봐. 이런 의심을 하자마자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들인 것이 부각되더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담대함을 얻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우리가 보는 이 사건에 참으로 무서운 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반복하는 신앙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공통되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야 되느냐?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떡하려는 거야?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어떤 생각?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끊임없이 뭐라고요?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 신약 성도들이 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다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앞에 우리에게 무서울 것과 의심할 것과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까 식으로 그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 붙입시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결국 뭐냐면 믿음이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존해야 되는 그 대상을 믿을만 하냐 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믿을 만큼 성실하시냐, 믿을 만큼 능력이 있으시냐, 믿을 만큼 내 편을 드시느냐, 나에게 홀로 갖고 계시느냐,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우리는 시건하고 변개하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를 늘릴 수 있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아들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 결국 이건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그래서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의 싸움이 아니라 불신앙은 아까 우리가 죄의 본성이 뭐였죠?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냐, 하나님이 내 편이냐에 대한 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심을 하는 자는 그럼 누가 자기 편을 드는 겁니까? 자기만이 자기 편이라는 거죠. 자기를 자기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편들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자기를 의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서도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지금 모습에 대해서 불만스럽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안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랑했는지 우린 모릅니다.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했는지. 내가 나에 대해서 불만스럽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버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못난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게을러도 좋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지금 바로 이 말이 갖는 그 미묘한 차이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 편을 드느냐, 하나님을 최우선 자로 받드느냐, 나를 최우선으로 놓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손으로 놓으면 내 마음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잘하셨을 때뿐 아니라 내게 내 눈에 만족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른을 모셔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나 사회에서 어른들에 대하여 그분이 혹 내 마음에 좀 안 들게 하신다 할지라도 어른이 그러면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는 것입니다. 감수해야죠. 세상에서도 예의범절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히 원망을 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모든 판정과 만족의 최후의 그 권위이기 때문에 감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럴 리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한들 하나님의 권세지 우리가 뭐라고 할 겁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실존주의적이고 죄의 본성적 영향을 받고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편을 안 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정하고 하나님 쪽에서 결정하지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골로새서 3장에 오시면 신앙은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감사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미묘한 겁니다.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보이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권위적 차원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요. 그의 사랑을 입는 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께 명령을 하거나 평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이렇게 얘기하므로 무슨 하나님 앞에 재롱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권과 그 통치하심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항복, 이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성도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일하시는 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신앙인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셨을 뿐이지 알라딘의 램프입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마왕이 나타나는데 그 마왕이 알라딘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마왕이 알라딘을 뭐라고 불러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이게 가장 조심해야 될 성도들의 신앙에서의 핵심되는 문제점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에 등장한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가장 믿음이 동원되어야 할 순간에 이르면 최종 판정자가 자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뭔가 안심이 안 되고 내가 기대하고 내 마음같이 되지 않은 모든 문제에 대해요. 무엇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 리가 없지 이리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토종 비결같이 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생기고 언제는 어디 땅값이 오르고 이렇게 돼 있질 않고, 또 뭐 동쪽으로 가면 뭐 귀인을 만나고 네 은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뭐 은혜를 받는다 이런 게 없고, 그런 게 없고 뭐가 자꾸 반복되어 나오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신앙의 권면을 위하여 성실하신 하나님. 언제인 거예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과 인애가 무한하신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왜 이런 게 강조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에 빠지지 말라고. 결국 나는 나 혼자야 이리 가지 말라고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도록 우리 편을 드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왜 이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을 할 어떤 일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벌주어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셨고 복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편들기 위하여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능력으로 온 우주와 역사를 동원하여 내 편을 들며 내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랍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차이 없이 지금도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함을 얻고 죄에서 해방되고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기적의 양식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고 오며 그의 품에 안겨 여기까지 왔으며 매일매일의 삶의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함받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아니죠. 더 크죠.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스리고 계시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대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당시 회심하기 전에 바울,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내 자녀들을 핍박하느냐? 아니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은 감사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뭐 구호를 외치듯 뭐 노래를 부르듯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 보호와 그 사랑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아는 것, 그것이 감사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편펄로 지키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것은 자명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복주심 안에 강건히 서서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발걸음을 보고 믿음의 승리로 열매 맺고 승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